창세기 라이프 스토리 65번 메시지. 아브라함처럼 천연적인 약점을 가지고 야곱처럼 천연적인 생명으로 생활함. 이삭에 대한 지난 두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가 은혜를 물려받아 그의 전생의 동안 안식하고 누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이 사람에게 천연적인 약점과 천연적인 생명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생각에 따라 우리가 천연적이면 은혜의 누림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생각에 따르면 은혜의 누림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훈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친척들을 가르치고 훈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영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본이요 전형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삭만큼 은혜를 누린 또 다른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삭은 그의 전생의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은혜를 누리는 생애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본 천연적인 약점을 이삭에게서도 동일하게 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삭에게서 야곱의 천연적인 생명도 봅니다. 이삭은 야곱처럼 천연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천연적인 기호로 그의 아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였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이삭도 또한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솜씨 좋은 사냥꾼이어서 그가 좋아하는 사슴고기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아버지의 아이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에 관한한 이삭과 야곱이 같은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만일 당신이 이삭은 어느 누구도 속이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의 속이는 조력자였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삭은 빼앗는 문제에 있어서 야곱과 달랐으나 이 간격을 리브가가 채웠습니다. 모든 아내는 남편의 한 부분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온전함이요 완전함입니다. 리브가가 없었다면 이삭은 속이는 기술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있음으로써 그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빼앗는 어머니로부터 빼앗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빼앗는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빼앗는 것을 완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 안에서 야곱의 천연적인 생명을 봅니다. 이삭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에 따르면 천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삭이 영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천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렸던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운명은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영적이면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을 누리고 당신이 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종교적인 관념일 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들은 후에 어떤 이들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영적으로 될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되지 말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이나 영적이지 않은 것이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삭의 방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누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이면 우리는 은혜를 더 누리지 않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영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이 오도록 악을 행하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되려고 하거나 영적으로 되지 않으려고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 주님, 당신의 정하심으로 인해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나를 은혜를 누리도록 정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이삭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누림을 누리도록 정해진 방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언제 더 누립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눈에 영적이고 선하다고 느낄 때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침체하여 당신이 완전히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입니까? 나는 내가 침체했을 때 가장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침체하자. 만일 당신이 그것을 시도한다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로 인해 당신이 영적으로 되지 않고 비영적으로도 되지 않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더욱이 내 말로 당신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되지 않으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시도 자체가 여전히 당신에게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집에 가서 모든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생애 기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방면에서 누렸던 사람을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렸던 사람에게 여전히 실질적으로 거짓말하는 약점이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는 그의 아내를 희생시킬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만일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난 뒤에도 이삭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실제로 거짓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체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결코 당신의 아내를 희생시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아내에게 실제로 거짓말했습니다. 초기에 나는 종교적인 관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소위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소위 영적인 사람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영적인 사람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족속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한 족속에서 택하셨고 그분의 정하심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처신하여 하나님의 눈에 영적으로 될 때 더 은혜를 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삭은 잘 처신하려고 노력하거나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종교적으로 되라고 하거나 비종교적으로 되라고 조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전형적인 미각으로 축복을 뒤범벅시켰습니다. 27장 3절과 4절에서 이삭은 에서에게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 사슴고기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에서야, 나는 내가 죽기 전에 사슴고기를 한 번 더 먹고 싶다. 만일 내가 나를 위해 사슴고기를 구한다면 그때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그의 전형적인 미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뒤범벅시킨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지 의아스럽지만 이삭은 축복했습니다. 우리처럼 종교적이지 않았던 이삭은 영적이지 않은 것에 무관심했습니다. 가령 당신이 아버지로서 당신의 아들들 중 한 명에게 축복한다 합시다. 나는 당신이 매우 조심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육안에서나 당신의 취향에 따라 말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중국 형제라면 당신은 당신이 축복하려는 아들에게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얘야, 차이나타운에 가서 나를 위해 중국 요리를 가져오렴. 그러면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 중국 형제 중 아무도 감히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너무나 종교적이어서 영적인 것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나는 나의 천연적인 기호를 가지고 축복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내 아들을 축복하려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담대하게 에서에게 내가 죽기 전에 나는 한 번 더 사슴 고기를 먹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에게 가져오면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삭은 정직하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얼마나 혼합되어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삭은 눈멀어서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축복했고 하나님은 그의 축복을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젊었을 때 이 부분의 말씀을 읽었을 때 나는 어떻게 이렇게나 뒤죽박죽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삭,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이 사슴고기를 먹기 원한다면 축복에 관해서는 말하지 말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과 당신의 전형적인 맛을 함께 섞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전형적인 미각으로 섞여진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이 존귀히 여길 수 있으시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사슴고기를 구해오면 그를 축복하겠다고 간단히 말했을 때 그는 종교적인 것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통 종교박해 있었습니다. 그의 관념 속에 종교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삭,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당신이 당신의 전형적인 맛을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축복을 종교에 여기지 않으실 것이오. 이삭, 당신은 완전히 잘못되었소. 그러나 이삭은 당신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나는 이런 종교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나에게는 이 관념이 없다.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단지 두 가지, 나의 시각이 만족되기 원하고 내 아들을 축복하기 원하는 것만을 알고 있다. 나는 고기를 먹은 후에 내 아들을 축복할 것이다. 나는 무엇이 종교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모른다. 나는 단지 내가 아버지이고 그가 내 아들이라는 것과 항상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한다는 것만을 알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이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많이 누린 이삭이 어떻게 여전히 아브라함같이 천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고 야곱같이 천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두 요점을 아주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이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영적이든 영적이지 않든 그러한 것들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은혜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셔서 은혜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생명의 체험 안에서 분리된 세 개체들이 아니라 한 온전한 사람의 체험의 세 방면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 안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형적인 약점과 야곱의 전형적인 생명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전형적인 약점을 지님,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전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전형적인 약점이 없습니까? 심지어 가장 영적으로 지각이 있는 사람조차도 어떤 전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 모두에게 어떤 전형적인 약점이 있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지적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약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특별한 문제를 당신의 전형적인 약점이라고 확신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이삭은 26장에서 자신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의 전형적인 결함이 아브라함의 전형적인 결함과 같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결함이 다른 많은 것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남쪽으로 갔을 때 그의 전형적인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전형적인 결함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결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당신 자신의 결함을 알 수 없지만 다른 모든 사람은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당신과 함께 잠시 동안 지낸다면 그들은 당신의 전형적인 결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종교적인 관념에 따르면 당신에게 어떤 천연적인 결함이 있으면 당신은 은혜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초기에 나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다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결점이 없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베드로, 요한, 바울 모두가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점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천연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역사상 천연적인 결점이 없었던 단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적으로 되라고 하거나 비영적으로 되라고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누리는데 담대히 지라고 격려합니다. 당신의 종교적인 관념으로 은혜의 누림을 막지 마십시오. 당신의 관념을 내려놓고 당신이 신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전형적인 결점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어떤 결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 남편 혹은 같은 방 식구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결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만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중에 얼마는 주님의 얼굴을 맞댈 때까지 자신의 전형적인 결점을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형적인 결점에 대해 소경임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전형적인 결점에 대해 소경이 아니라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데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전형적인 결점을 지속시키라고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점을 의식하게 될 때 우리의 종교적 관념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결점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 압니다. 창세기 26장에서 갑자기 이삭의 전형적인 결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드러남으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데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의 전형적인 결점이 드러난 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살다가 아래 남쪽으로 여행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애굽과 가까운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택한 백성들이 좋은 땅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백성은 전형적인 결점이 드러날 때마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할 때 위쪽인 북쪽으로 가는 일을 한 번도 찾을 수 없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블레셋인의 땅인 블레셋까지만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내려간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이삭이 남쪽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막아서서 그에게 경고하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목적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분이 그에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이삭은 정확히 바른 장소에 머물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을 가졌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느낌을 갖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대적이 일단 우리 지식 속으로 어떤 것을 주입하면 그것을 축출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종교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에게서 종교적인 사람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삭은 바른 장소에서 머무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의 아내를 희생시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아내를 희생시키지 못하게 했다. 야곱과 같이 전형적인 생명으로 삼, 이삭은 전형적인 결함을 가졌을 뿐 아니라 전형적인 생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형적인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내내 소위 영적인 삶이라 불리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기도한 후 하나님은 그에게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솜씨 있는 사냥꾼인 에서 덕택에 좋아하는 사슴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장자에 대한 이삭의 사랑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과 같이 그의 전형적인 기호에 따른 전형적인 생명 안에서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편애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의 아내도 뒤따랐습니다. 솜씨 있는 사냥꾼인 에서는 아버지의 아이였고 장막에 거하던 조용한 사람 야곱은 어머니의 아이였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조용히 그녀 주위에 머무르는 아이를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스포츠를 즐기는 거친 아이를 좋아하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이삭의 가정에서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생활입니까? 이것이 영적 생활, 부활의 생활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죄짓는 생활은 아니었지만 전형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부모들은 약간의 편애를 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여러 아이들이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기호에 따라 그들 중 한 아이를 다른 아이들보다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 모두가 당신이 편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편애는 우리의 영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형적인 기호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 아들이나 한 딸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나 딸이 우리의 전형적인 기호에 맞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생명입니다. 전형적인 생명은 항상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삭의 가정에서의 이 편애는 빼앗는 것이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27장에서 우리는 그녀에게 빼앗는 능력이 많다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빼앗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30장에서 야곱은 양떼에 있어서 삼촌 라반에게 속임수를 썼습니다. 27장에 있는 속임수와 원칙이 동일합니다. 리브가는 맛있는 고기를 준비하고 야곱의 손과 목에 염소의 가족으로 꾸몄습니다. 이삭은 그를 만졌을 때 이것으로 인해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한 부분인 어머니에 의해 빼앗는 기술을 전수받았음을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둘째 부분이 같은 사람의 첫째 부분을 속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속이는 모든 가정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이 장을 읽었을 때 나는 리브가 당신은 당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했다. 사실 당신은 어리석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야곱을 첫째 되도록 정하셨음을 알지 못했는가. 당신이 도울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도우려 했던 리브가는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창세기는 리브가가 얼마나 살았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기 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그녀의 속임수 때문에 그녀의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브가는 아마 그의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가 그를 도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그녀의 속임수 때문에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삭과 같은 사람이 여전히 이런 전형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이런 전형적인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이삭은 항상 은혜를 누렸지만 그의 삶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둘 다 전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아내들이 그들에게 영의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편애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이것을 들었을 때 야곱에게 그녀의 오빠 라반 집으로 피해서 에서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삼촌과 함께 머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이삭에게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에서의 아내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영의 괴로움을 주었어요. 나는 야곱이 이런 아내를 취하는 것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가 아내를 얻도록 멀리 보내야 해요.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같은 일을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영리한 아내들은 모두 한 이야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아내들처럼 리브가는 이삭에게 사실을 말하면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야곱을 에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멀리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실을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녀가 이방인 며느리에게 진저리가 났기 때문에 야곱이 그런 아내를 얻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야곱이 그들의 종족에서 아내를 취하도록 야곱을 보내자고 이삭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에 의하면 이것이 거짓말이었지만 그녀의 말로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고통을 야기시켰습니다. 이삭은 은혜를 누렸던 반면에 전형적인 생명으로 살았던 그의 생활로 인해 고통도 받았습니다. 전형적인 생명이 은혜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를 감소시키지는 않으나 우리의 고통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전형적인 생명의 한 방면만을 가지는 한 당신은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고통받기 싫다면 전형적인 생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도우려고 당신의 영리함을 사용하거나 당신의 지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혹은 당신의 전형적인 생명으로 어떤 것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당신에게 고통을 더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형적인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비록 이삭은 그의 전형적인 생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적인 분이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전형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도록 예정하셨고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예정하셨습니다. 리브가가 그녀의 빼앗는 것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반면에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그것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내가 영적이든지 영적이지 않든지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은혜 아래 있고 은혜를 누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고통을 피하고 싶다면 우리는 전형적인 생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 안에서의 성숙이 많지 않음. 이삭은 생명 안에서 약간 성숙했으나 그리 많이 성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축복했지만 눈먼 상태에서 축복했습니다. 그의 축복은 그의 전형적인 기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먼 상태에서 축복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만 눈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전형적인 기호에 의해 눈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는 그의 혼이 축복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것은 그의 혼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축복을 준 것이었으므로 그의 축복은 애언이 되었습니다. 혼 안에서 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애언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영 안에서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자신, 당신의 어떠함을 보아서는 안 되며 당신의 환경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떠함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당신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그의 상황을 볼 때 그는 믿음을 가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어떠함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그는 영 안에서 믿음으로 그의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자신에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단순히 말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그의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연수를 채우고 믿음 안에서 죽음. 성경에는 이삭이 매우 영적이었다는 암시가 없지만 그는 가련한 상황 하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수를 채우고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들이 그를 그의 아내 리브가와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낸 사실에 의해 증명됩니다. 죽기 전에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그를 묻어달라고 그의 아들에게 부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음을 증명합니다.